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발틱해 지역에 최첨단 대함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둘러싸인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스티온 시스템은 선박과 지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450km의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장은 어제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응해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과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400 미사일이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배치되면 발틱 대부분 상공의 나토군 항공기들과 미사일들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그 같은 미사일 배치는 결국 러시아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러시아 측에 그 같은 언행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어제 알레포 동부 반군 지역 목표물들을 폭격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동부 5개 마을에서 민간인 15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지난 7일간 알레포 동부에서 289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도 안보리 보고를 통해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시리아와 러시아의 공습이 일상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작전 과정에서 피난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주 14,000명 등 지금까지 68,550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전투가 점차 모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전개되면서 도시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내전 중인 예멘에서 어제 만료된 임시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내전이 계속되어 온 예멘에서 최근 시행된 48시간 휴전은 어제 한낮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분명 계속 추진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아침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휴전을 추진한다는 케리 장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우디 주도 연합군 대변인도 휴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첫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철회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동영상 포털 사이트 유튜브에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TPP는 미국의 잠재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신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가져올 수 있도록 공정한 양자 무역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물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에도 반대했습니다. 페루와 중국 간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어제 페루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페루는 중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라틴아메리카 국가라며 역내 중국과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페루 방문 중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과 광산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을 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proper vehicle for discussions about peninsula security.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안이 오늘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일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비망록을 통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북한의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A4 용지 9장 분량의 비망록을 내고 미국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추진한 북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북한의 자위적 대응을 초래했고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참패를 면치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비망록은 또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비망록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제재와 압박 정책의 실패를 강조하며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비망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미국의 적대시 책동과 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의 전면 대결전에 나선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2012년 이후 감행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제재 행위들을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비망록은 이와 함께 북한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철회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비망록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결산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큰 틀의 협상을 암묵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그 토대에서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협상을 하더라도 핵을 가진 동등한 국가 입장에서 양측이 모두 원하는 현안을 하나의 대북을 올려놓고 협상하자 뭐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외무성 비망록이라는 형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만큼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으로선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위협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대화냐 선제 공격이냐 식의 극단적인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지켜보고 또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지금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은 또 하고 있죠.
북한의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 존스 홉킨스 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과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등을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 당국과 미국의 민간 전문가 간 첫 비공식 접촉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자리였으리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는 물론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빚어진 한국의 전국 불안, 그리고 함경북도 수해 등 여러 불안 요인들을 고려해 당분간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을 통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공약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see nothing that abrogates that or changes that going forward. We take seriously our alliance commitment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스위스 주재 북한 대표부 서세평 대사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미북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한 한국과의 동맹 공약이 파괴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서세평 대사는 영국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적대적 대북 정책을 접어야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는 6자회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며 그 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proper vehicle for discussions about peninsula security is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종류의 대화와 약속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외교 정책을 추진할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정치적 신조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끊임없는 핵역량 개발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하게 여겨야 할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접한 경제관계가 금방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의회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내의 북한 노동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경제관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현재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91%를 차지한다며 북한 경제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북중 간 교역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국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 경제에 노동자 중국 손출과 중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자 해외 송출이 최근 북한의 새로운 외화 획득원으로 떠올랐다면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7만 명에서 8만 명이 중국에서 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4천 명은 단둥이나 투먼 같은 북중 접경 도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수입의 3분의 2를 본국에 보내야 한다며 앞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중국의 에너지 지원이 북한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력이나 각종 연료,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전력 지원 등이 에너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전력 사정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평양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수와 중국의 대북 차량 수출이 늘어난 것에 근거해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연료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과 관련해 보고서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 해 최소 50만 톤의 원유가 북한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50만 톤은 송유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내야 하는 양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구호 차원에서 원유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투자 환경과 관련해 북한은 특유의 폐쇄성과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 탓에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 접경지역 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북한이 접경지역에 경제개발구 11개를 설치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별 소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공사가 북중 경제협력에 적극적이었던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지금까지 완공이 미뤄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 기업들은 투자 환경이 불안정한 북한에서 사업하기보다는 북한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안이 오늘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두 나라의 서명으로 체결됩니다. 한국 정부는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약정을 근거로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지만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일부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이 일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과의 직접 연락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7박 8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과 실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2일 서울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상주하는 북측 대표단과 접촉하고는 있지만 북한 당국과의 직접 연락 채널을 마련하는 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자신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힘겨운 탈북 과정을 거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점이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 이뤄진 다수의 탈북민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들이 겪은 탈북 과정과 인권 침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여전히 비자발적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중국 내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구금돼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관련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북한 당국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권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지난 16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방문 기간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 인권 관련 정보들을 청취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7박 8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친 뒤 23일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자료 수집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VOA는 탈북민 3만 명 시대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특집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의사 출신인 40대 탈북민이 인천의 한 건물 유리벽을 닦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북한에서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2006년 한국에 들어온 뒤 공사판 등 막일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통해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주는 한국의 탈북민 지원 법률에 따라 의사로서 재기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던 그는 중병에 걸린 부인과 자녀를 돌보느라 죽기 전까지 공사장 인부로 일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사람들의 탈북 동기는 과거 배고픔을 벗어나려는 생계형 탈북에서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주형 탈북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수료생들을 상대로 탈북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자유에 대한 동경과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엔 40% 정도였지만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엔 65%로 급증했습니다. 또 북한에 있을 때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해 보통 또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2001년 이전 탈북민들 중엔 24%에 그쳤지만 2014년 이후 탈북민들은 67%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도 이런 추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유영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뭐 남한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지식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 그 남한 정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그 비율 자체를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원하고 있는 혹은 가능한 그 직업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맞춤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남성에겐 중장비 기술, 여성에겐 봉제가 주를 이루는 단순한 현행 취업 교육도 보다 정교하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입니다.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사실은 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다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학에 갈 사람은 하나원서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 이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는 그런 눈높이 교육에 맞춰줘야지 모두 다 똑같은 거를 배우고 모두 다 이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탈북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고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 미화 4,200달러 정도를 받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체계에도 경쟁과 장려책을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나 시혜성보다는 탈북자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책에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취업 지원이라든지 자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정착 지원하고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자활지향적인 그런 정착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와 함께 한국 내 탈북민의 7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한 지원 체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게 취업이지만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 탈북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NK경제인연합회 노현정 회장은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탈북 여성들이 많다며 이들의 자녀 보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애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직장 나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 데려다가 탈북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그다음에 그 생필품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자기네가 저녁에 나가서 대리운전 띄우서는 그 대리운전 비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탈북민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직은 일반 남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서울 마곡지구에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입주자 대표연합회는 호소문과 플래카드를 통해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탈북민 정착시설을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탈북민들을 특수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따로따로식의 지원보다는 가능한 일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뭔 센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근데 이제 그게 한 곳에서만 사시는 게 여러 곳에서 사시는데 그게 한 곳에 오시기도 힘들고 그렇게 따로이 한다는 거는 이 사회에 정착하는 게 이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남한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무슨 어떤 놀이를 해도 그렇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런 변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정착 지원 정책들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기존의 탈북민 정책 방향을 사회 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원 체계를 효율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은 탈북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기회를 늘리며 탈북 청년의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한국 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탈북민들의 정체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콘크리트 벽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올해만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이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19일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모스크바 북서부 베르자리나 거리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방화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벽은 북한 노동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덮치면서 컨테이너 안에 있던 북한 노동자 한 명이 현장에서 압사하고 두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는 건물 내부를 수리하던 북한인들이 화재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테르팍스 시베리아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에서 북한인 3명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인들이 건물 내부 수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불법으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베리아 비상사태부 관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북한인 부상자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며 이들은 스스로 들것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축구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47살 북한 남성이 추락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시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숨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 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9월 말에도 48살 북한 남성이 추락사했습니다. 현지 신문 폰탄카는 이 남성이 안전장치 없이 건물 12층에서 일하다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9월과 6월에도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 비보르그스크 지역의 건설 현장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추락사했습니다. 이 밖에 8월에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했고 7월에는 우랄 산맥 인근 튜멘주 주택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추락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올해 1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추락 등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시베리아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 약 3만 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이용해 한국 내의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공세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을 최순실 사건과 연계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 자료는 최근 북한이 한국 내부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대선 국면까지 의식하며 한국 사회 내부의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올해 3분기 들어 북한 당국과 관영 매체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한국 정부의 통치 위기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비난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부 현안을 정권 교체와 연계한 선동성 비난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내세운 통일전선 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6월 이후 중단했던 난수방송을 올해 6월 재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난수방송 재개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남공작 의도를 노출함으로써 한국 내부의 교란과 심리적 동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 파견된 공작원들에게 활동 재개를 지시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향후 한국의 내부 정세를 이용한 북한의 선동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남 기구 등을 앞세워 혼란을 증폭시키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 같은 정세 분석 자료를 배포한 배경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북한의 동향과 남측 정세를 보는 시각을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정책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개성공단 폐쇄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자료를 배포한 배경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이 한국 사회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북한을 평가할 뿐이며 한국 사회에서의 효과 여부는 평가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21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권력형 부정 추문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발표를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한국 야당이 애초 탄핵보다는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했지만 20일 검찰 발표 뒤 탄핵 쪽으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야당만으로는 대통령 탄핵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가 부족하지만 여당 내 이탈자 덕분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문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이 나라를 이끌기에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로 그렇잖아도 양성평등지수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는 한국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여성들이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한국 상황을 다룬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후임자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국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 같이 안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의 영적인 조언자를 국정에 참여시키는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번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대통령이 추문에 연관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중이나 퇴임 뒤에 권력형 추문에 연루됐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은 전문가들의 말을 이용해 낮은 지지율과 측근들의 범죄 행위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압력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섯 가지 이유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한국 헌법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바로 기소되거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사임하면 바로 뒤를 이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여당 안에서 박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강하지 않고 야당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CNN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뒤 거친 고난의 역정을 거쳤다며 그런 만큼 순순히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맞서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들을 유럽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고기잡이 금지 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예.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 최우선 사안으로 다룰 일들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까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으로요. 러시아가 유럽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들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요,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발트해에 접한 칼리닌그라드에 방공미사일 S-400 시스템을 배치하고요.
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전술 미사일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와 남부 군관구 그 부대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주에 발틱 함대가 새 미사일 발사 장치로 재무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서부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요.
예.
어떤 나라가 나토의 회원국이 되면 이 미국 같은 나라의 압박에 저항하기 어렵고 그 나라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나 군사기지 공격 무기 등이 배치될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때문에 이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토 시설이 러시아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빅토르 오제로프 위원장도 바로 같은 날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움직임에 대한 뭐 러시아의 대응 조치다, 당연한 대응 조치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런데 러시아가 배치하겠다는 미사일 성능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먼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요, 최대 사거리가 500km인데요. 재래식 무기나 핵탄두 모두 탑재 가능하고요.
예.
러시아 주변국에 있는 군사시설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고정밀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또 러시아가 함께 배치하겠다고 밝힌 S-400은요. 방공미사일 시스템인데 최대 사거리가 400km고요. 공중에 여러 목표물들을 한꺼번에 공격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방어미사일입니다.
예.
이 미사일들이 이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면 발트해 지역을 지나는 모든 나토 전투기나 미사일들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러시아의 인텔리팍스 통신은 또 이 최첨단 대함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이 바로 어제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스티온은 얼마 전에 시리아 내전에 활용했던 미사일 시스템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바스티온은 최대 사거리가 450km인데요. 함선은 물론이고 지상에 있는 목표물도 겨냥할 수 있는 이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지난주에 시리아 반군을 공격할 때 이 미사일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예. 이런 무기들이 배치되는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서부 전초기지라고 불릴 만큼 유럽의 바로 턱 밑에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네.
유럽으로서는 이 상황들을 긴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도요, 러시아가 이 군사훈련 목적이라면서 바로 이 지역에 최신형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배치했었습니다. 나토가 즉각 그런 조치가 지역 긴장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을 했었고요.
예.
러시아는 임시 배치 조치라고 분명하게 밝히질 않아서 나토의 우려를 샀었습니다. 이 나토는 오해로 인한 충돌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군사 행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이번에 이렇게 추가 배치를 예고하고 나서 이 동유럽 지역에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토가 현재 일부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포함해서 한 4개 나라에 4개 대대병력 4천 명 이상을 증강 배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러시아의 이번 조치 에 대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무용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러시아가 유럽 내 여러 가지 현안을 이유로 이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어떠한 것도 그런 군사적 대응을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고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고기잡이 금지 구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하고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남중국해 해상의 스카보로 암초 인근, 중국에서는 황엔다우라고 하는데요.
예.
바로 이 해역에서 필리핀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고기잡이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이 필리핀 당국자들하고 필리핀 언론들이요, 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만간 이 지역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 해역은 뭐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인데
네.
필리핀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이 고기잡이 금지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좀 어렵겠죠. 지난 주말에 페루 수도 리마에서 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따로 만나서 바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을 수행한 헤르모 헤네스 에스페론 필리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 필리핀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공개가 됐는데
예.
이 시 주석이 이런 계획을 지지했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 시 주석이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고기잡이 금지 해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침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한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양국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났는데 중국을 방문해서 이 페루에서 만나면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됐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남중국 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두 나라가 지난 2012년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를 무력 지배하면서 관계가 상당히 나빠졌는데요.
예.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달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시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두 나라 관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 있던 중국의 해경선이 일시 철수하면서 필리핀 어민들의 조업이 일부 허용되기도 했죠.
예.
중국 방문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만간 스카보로 해역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조업이 다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해서 필리핀 어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지역의 고기잡이 금지 지역 구역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당장 뭐 어민들 좀 반발할 것 같은데요?
예,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한 230km 떨어져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근 지역 필리핀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온 것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의 조업 금지 구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필리핀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에 최우선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 윤곽을 좀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취임 후 첫 100일 동안의 할 일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미국의 잠재적인 재앙이라면서 취임 첫날에 당장 탈퇴를 위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TPP 대신에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다시 가져올 양자무역협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이 TPP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TPP는요, 지난해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12개 나라가 체결한 다자간 무역 협정인데요. 예,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없애서 그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체결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40%를 아우를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아직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TPP는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그런 협정이고
네.
도널드 트럼프는 하지만 보호무역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100일 동안에 또 어떤 일에 역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예.
새로 규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전 규제 두 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의장을 지시해서 미국의 필수기관을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모든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예.
또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지시를 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이 비자 남용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워싱턴의 구정물을 모두 빼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워싱턴이라고
네.
하면 그 미국의 어떤 정가를 얘기를 할 텐데 상징적으로.
네.
공직자 윤리 개혁 문제도 언급을 했다고요?
예, 공직자들이 정부를 떠난 뒤에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을 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로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또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은 그 평생 할 수 없게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이 인수 과정이 지금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에 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나 클린턴 후보도 역시 그 호감도가 역대 후보들 가운데 가장 낮다고 알려졌는데
네.
선거가 끝난 뒤에 좀 변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 선거가 끝난 뒤에 호감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예.
이 정치 전문 뉴스 사이트 폴리티코하고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응답자들 가운데 46%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 이 선거 직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호감도가 37%였는데요. 한 2주 만에 9%포인트 오른 겁니다.
예.
반면에 비호감도는 선거 전에 61%에서 15%포인트 떨어진 46%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호감도가 오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요, 뭐 일종의 이 허니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허니문이라고 하면은 신혼 기간에 보통 부부 사이가 좋은 것처럼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면 한동안은 국민들의 비판을 좀 삼가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 역시 2008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호감도가 20%포인트 올랐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정권 인수 노력에 대해서도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예.
앞서 다른 당선인들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좀 더 그 조직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 비율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승자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 동해안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여전히 낮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 양덕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신유주 역시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도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3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와 함경 남도 곳에 따라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과 풍기, 웅기, 삼지연은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집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1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에는 내일 오전 흐리고 눈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먼바다 오전에 4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3m로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발티케 지역에 최첨단 대함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둘러싸인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스티온 시스템은 선박과 지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450km의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장은 어제 리아 노스보티 통신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응해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과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400 미사일이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배치되면 발틱 대부분 상공의 나토군 항공기들과 미사일들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그 같은 미사일 배치는 결국 러시아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러시아 측의 그 같은 언행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어제 알레포 동부 반군 지역 목표물들을 포격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동부 5개 마을에서 민간인 15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지난 7일간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289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작전 과정에서 피난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주 1만 4천 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6만 8,550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전투가 점차 모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전개되면서 도시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내전 중인 예멘에서 어제 만료된 임시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내전이 계속되어 온 예멘에서 최근 시행된 48시간 휴전은 어제 한낮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분명 계속 추진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아침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이스마일 올드 체이크 아흐메드 유엔 예멘 특사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휴전을 추진한다는 케리 장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이민을 주장하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이끈 나이절 페라지 영국 독립당 과도대표가 주미 영국 대사로 왔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은 주미 영국 대사로 페라지 대표를 원한다면서 그는 아주 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페라지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열린 그의 선거 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선거 승리 직후인 지난 12일 영국 정치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페라지 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페루와 중국 간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어제 페루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페루는 중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라틴아메리카 국가라며 역내 중국과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페루 방문 중 광산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